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가장 정확하게 규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신칭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원숭이의 후예로 사느냐를 판가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이 구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미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발과 비난의 강도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면 덮어놓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비방의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한 몰예와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반국가적인 행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이자 수호신인 황제를 믿는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오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기독교는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오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던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반국가적이며 반인륜적인 종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듯이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사람들의 편견과 몰이해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조상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갓집에서 자라난 장손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본인의 신앙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집안 어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분들이 집안 어른들께 또 가족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는 주요 원인은 기독교의 교류가 지니고 있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를 아예 무시하거나 배척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가 기독교를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천국으로 옹립하게 했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왕따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편견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대한 반기독교적인 현상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그 해당 교회는 물론 담임 목사님까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경쟁적으로 시행해왔던 선교 자체에 대해서까지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된 것입니다. 일부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실적 위주의 선교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선교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향해 또는 하나님을 모르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워낙 빈곤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봉사활동을 비롯한 기독교 선교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간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편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각종 매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기독교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비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은 1990년대 이후 교회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부터 감지되어 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6년 5월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 11월 1일까지 10년 동안 가톨릭 교인의 성장은 2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성장률로만 따지면 자그마치 74%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간 동안 개신교 신자는 14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에 굳이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끝날 줄 모르는 성장 과도에 취해 있던 한국 교회의 오만함을 되돌아보기에는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세가 둔해지거나 멈춘 것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보도로 인해서 개신교는 각종 포럼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의 감소 원인들을 살펴보면 교우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입니다. 첫째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외향적이고 또 물량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년 전 중랑구 지역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청년부 전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청년부 전임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주관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토요일만 되면 근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전도하러 가신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조그만 전도용 티켓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티켓에는 전도 1등, 컴퓨터 2등, 자전거 3등, 인라인 스케이트 이러한 상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중랑구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전도하러 나간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로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한 아이가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럼 이날만 우리 교회로 와봐. 교회에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두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어린이들을 위한 총동원 전도주일에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선물 공세를 퍼부어서라도 총동원 전도주일에 목표한 숫자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내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럽 여행 티켓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그 전도왕 경품으로 승용차를 제공해주는 교회도 있다고 한다면 말 다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종 헌금 내역을 만들어 놓고 주보에 기재하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며 축복해주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이면에는 교회 건축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에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인해 적잖이 실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 얼마를 헌금해야 한다더라. 이것이 공공연한 룰이 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님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의 신부님들보다 더 계산적이고 물질에 대해 비교적 청렴하지 못하다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겠습니까? 교세 확장이나 물량주의 대신 묵묵히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온 가톨릭이 훨씬 종교다운 종교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의 각종 부담을 안겨주는 목사님보다 자신들의 동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부님들이 더욱 성스럽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 즉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외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결단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창세기를 펼치는 순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첫 구절과 비슷한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각 지파에서 1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고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성경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암송되고 있는 구절이 또한 이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66권의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처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바꾸어 말하면 너무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맨 앞에 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아무런 감격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그 찢긴 마음을 다시 싸매어주시는 그 손길이 저의 상처투성이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며 효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 교우님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많이 누렸던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달리 표현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신 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려 합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교육방송 EBS에서 나와 요한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구약 성경은 찢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난 뒤 그 율법에 따라 허구한 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기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도저히 같은 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찢어버리고 신약 성경만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라면 신약의 하나님 또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또한 슬퍼하시며 나아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약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신 뒤에야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왕은 아합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배역과 우상숭배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엣 바알은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그 이름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고 아합은 그러한 이세벨과 결혼하여 자신은 물론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몰아갔습니다. 더더구나 이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은 이 메시지를 듣고 슬퍼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몰아가고 또한 무고한 나봇을 죽게 한 그 아합마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그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덮어두는 방종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멸망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물은 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자신의 육체를 들여 무너뜨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물로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이 죄사함이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번가량 사용되어 있지만 특이한 것은 한 번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언제나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믿는다는 단어 역시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한에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고 대학 시절에는 사역리를 이용하여 전도하는 훈련이나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대부분의 전도용 소책자에는 복음이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읽어가기만 해도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책자로 정리된 복음에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 또는 영원한 생명을 장차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게 되고 또 장차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 누리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현재 진영형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사는 삶이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과 생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지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와서 교구 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3교구에는 그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천안으로 신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계시는 그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치매 환자입니다.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치매 환자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제 뒤에서 구역 식구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 환자는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은데 못 알아보십니다. 그런 분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 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마 물러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치매 할머니께서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이냐면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그분과 그분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치매 환자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치매 환자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치매 환자이신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 구역 식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구역 식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치매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도록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번에는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송영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시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샘물 호스피스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그 샘물 호스피스로 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화요일 송영애 집사님을 신방 드리기로 이제 구역장님과 함께 신방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호스피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팀장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 샘물 호스피스에 가면 또 다른 말기 암 환자가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도 찾아뵙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구역장님하고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 호스피스에 먼저 입원해 계시던 그분은 그 조남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는 그분을 처음 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뵙는데 저를 당연히 못 알아보시죠.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도 못 알아보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따님 집사님이신 조미연 집사님이 오시면 겨우 따님의 모습만 알아보실 수 있는 상태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절망적인 것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이분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비록 이분의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영희 집사님을 뵙고 신방한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에 조남수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간 예배 때 다녀왔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뻔했던 그분에게 저를 보내셔서 그리고 저희 구역장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혼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믿으면 되겠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분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의 삶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